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구영이고요.
저는 냠냠냠냠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종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특집 그 마지막 시간이자 설날인 오늘은 책의 재미와 의미를 더 깊이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독산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계세요. 박현희 선생님 그리고 EBS 전속 성우 최정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독서도 스펙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적지 않지요, 선생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책 읽어서 자소서에 넣어야 할까 뭐 의논을 해오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그것도 저는 뭐 독서의 계기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네네. 이왕이면 예 자기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책을 만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너무 실용적인 진로 관련 책들만 읽으려고 한다라는 게 예, 좀 안타깝죠. 네. 근데 어떤 책을 읽든지 책을 다 읽으면 결국은 진로에 도움이 되게 돼 있는데 이걸 너무 짧게 바라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이제 새해 소망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네. 학생들은 뭐 성적 향상 그다음에 뭐 보통의 사람들은 뭐 금연이라든가 다이어트 경기 회복 이런 것들 많은데 하나 좀 독특한 게 있었어요. 새해 소망 1위가 조사하는 데에 따라 다 다르지만 책 읽기. 책 읽기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만큼 또 책이 잘 안 읽히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혼란스러운 시대니까 네. 책 속에서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네. 네. 뭐 집필 작업과 교사 생활만으로도 상당히 벅차실 것 같은데 학교와 시민단체에서 선생님 보니까 뭐 여러 독서 클럽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학생들하고 하는 독서 클럽도 있고 뭐 네. 선생님들하고 하는 독서 클럽도 있고요. 네. 시민단체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진행하는 독서 클럽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독서 클럽 전도사, 책 유혹자 뭐 이런 네. 그런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으신데 네. 아, 오늘 또 남은 시간들도 충분히 책으로 유혹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보니까 뭐 예전에 국어 교과서 작품 낭독 진행하셨던 성우 안주환 씨 틈틈이 책을 읽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러시던데 네. 그럼 우리의 성우 최정우 씨
저요?
네. 네. 매일 아이와 함께 책 읽으시죠?
아 그럼요. 네. 자기 전에 항상 그렇죠. 책 두 권 세 권은 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그렇게 읽어주다 보면 약간 캐릭터 연구에도 도움이 되죠.
캐릭터 연구뿐만 아니라 상상력에도 네.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맞아요.
동화 너무 재밌잖아요.
동화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숨은 의미나 뭐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네. 동물 성대모사 이런 거 의성어 의태어 막 엄청 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동물.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EBS에서 네. 동물 전문성으로 제가 유명해야 되게.
아, 정말
매일 밤 연습하시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그럼 강아지. 네, 덕분입니다. 강아지.
강아지는 기본이죠. 네. 배고픈 강아지.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믿을 수가 없네. 자, 이제 다시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라면의 책들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먼저 어떤 책으로 저희를 유혹해 주실까요?
예, 다음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거는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예, 다니엘 에버렛의 책인데요. 네.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책 보고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건 책 제목입니다. 아, 잠들면 안 돼? 거기 뱀 있어.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 부족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예, 실제로 이게 이 피다한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나누는 취침 인사 같은 거라 그래요. 안녕 내 꿈꿔.
예, 잘 자.
예, 그런데 피다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실제로 늘 이런 위협 속에 그러니까 자연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런 걸 경계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난 거죠. 실제로도 우리처럼 뭐 7시간, 8시간 쭉 자지 않고요. 네. 계속 쪽잠을 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처럼 한번 누워서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은 거기 살면 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정신을 좀 차리고 잠을 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쪽잠을 자면서 혹시 뱀이 나올지 아니면 다른 위협이 있을지.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책 제목 처음 여기서 봤거든요. 그래서 더 생소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데 이 작가 말이에요. 아마존의 피다한 마을에 왜 갔어요?
이 작가가 갈 때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인데요. 피다한 언어를 배우고 싶었던 거죠. 아하. 피다한 언어는 특징이 다른 어떤 언어와도 연관이 없는 게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아하. 그만큼 고립된 지역에서 생겨난 언어인 거죠.
네, 아마존 아주 아주 산골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도 그 언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서구 세계에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피다한 언어를 배우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배워서 그럼 뭘 할 거냐. 성경을 피다한어로 번역해서 아하. 피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런 네. 꿈을 꾸면서 아마존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그 작가인 다니엘이 피다한 언어를 30여 년이나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해요. 정우 씨.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다한 문화에는 친교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는 말이 없다. 예를 들어 안녕, 잘 지냈어? 잘 가, 미안해, 감사합니다와 같은 표현들이 친교적인 소통에 속한다. 피다한 말에는 어떤 정보에 대해 물어보거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말이 거의 전부이다.
오, 특이하네요.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안녕,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왜 피다한 부족은 이런 말을 아예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피다한 언어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대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문화마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난히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하고요.
네. 사랑한다.
또, 예, 일본 사람과 예, 비슷. 우리 보면 네. 일본 사람들이 스미마셍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예. 문화마다 차이가 있는데 피다한 문화는 아예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례적인 용어들이 사용되는 경우는 낯선 사람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예의를 지켜야 되는 그렇죠. 사이일 때.
근데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면 행동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제일 열받을 때가 그거잖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서 똑같은 짓을 할 때.
뭐가 미안한데?
말만 하지 마. 네,
그렇죠. 그래서 피다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례적인 용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긴 세월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네.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건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말은 필요 없지 않다.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네. 사람들이 바로 피다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을 드리니까 피다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이 내용은 낭독으로 함께 하시죠.
피다한 마을에서는 칼에 베이든 불에 대든 다친 아기들은 엄마에게 혼이 난다. 아이가 아파서 울음을 터뜨리면 엄마들은 대개 아이를 노려보며 하는 소리를 내며 위협한다. 그런 다음 아이를 잽싸게 집어들어 화를 내면서 위험에서 벗어난 장소 아무 곳에나 풀썩 내려놓는다. 폭력적이진 않지만 엄마도 아빠도 아이를 안아주거나 달래주지 않는다. 혼을 낸 다음 아이를 돌봐줄 뿐이다. 서양 사람들 같으면 아마 대개 이렇게 말하며 아이들을 달래줄 것이다.
우리 아기 많이 아프겠구나. 미안해 아가야. 아야 안 돼. 빨리 나오라고. 엄마가 호 해줄게.
한 번은 아내인 캐런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자 피다한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참 바보 같다고 말하며 이렇게 물었다.
그렇게 하면 아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어떻게 배워?
피다한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에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들의 양육 철학 속에는 다윈의 진화론이 관통한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자신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랐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로써 아주 거칠고 아주 억센 인간으로 자라난다. 피다한 사람들은 개인의 생존 기술과 강인함만이 거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네, 다니엘 에버렛의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중에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정말 뭐 문명사에서는 제가 잠깐 연기를 했던 것처럼 아유 땅이 그랬어요. 넘어지면
그래서
띠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문명사회 사람들이 보면은 미개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아마존의 사람들이 아이 양육은 오히려 더 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실제로 이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면 바로 뭐 학대다, 뭐다.
그렇죠.
문명사회. 예. 그럴까요? 것 같아요.
예. 네. 실제로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그냥 당장 얼르고 당장 고통에서 그 피하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부모가 해주면 아이가 나중에 자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네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는 피단 사람들에게는 뭐 헬리콥터나 잔디깎이 마음은 없는 것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럴 여력도 없고 또 그렇게 키운 아이가 성공적으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피단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지내게 될까?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단서가 되는 글을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피단의 10대 아이들이 울적해하거나 늦잠을 자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존의 생활 방식이나 질서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것을 나는 거의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네. 피단의 10대들은 우울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나라 자살률 선생님이 1위이잖아요. 네.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물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피단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네.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요. 네. 울적해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피단의 10대만이 아니라 사람들 전체의 특징인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있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문화권에 따라서는 사춘기가 없는 문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건 이미 성인으로서 한몫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그 성장이 지체되고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네.
얘네들은 자란 바로 어른 아까 1인분으로 대접을 받고 1인분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춘기의 우울 이런 걸 겪을 이유는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이 아이들은 그러면 10대 때 이미 성인의 몫을 다 한다는 이야기시네요.
10대가 되기 전에도 어쨌든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달려서 일을 해야 되고 각자 자기 책임을 다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뭐 행동이나 표현 자체는 굉장히 거칠고 그렇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에게 된다면 아이에게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피다한 청소년들은 일찌감치 가정을 꾸리나요?
가정을 꾸리기도 꾸리지만 굉장히 네. 성적인 자유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뭐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규정 지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문화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돼버렸어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1인분이면 1인분인 거예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작가가 피단의 관계? 뭐 기독교 복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성공을 한 건가요?
사실은 그게 네. 이 책의 최강 스포일러에 해당될 텐데요.
네.
말씀드리자면 네.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단 사람들에겐 종교가 필요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고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세계를 그리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에버렛은 아, 모든 사람에게 종교가 필요한 것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실은 그 스스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게 더 큰 반전이네요.
다니엘이 네. 말이에요. 네. 그 아무래도 피단한 사람들의 말을 연구하고 또 선교를 하려고 성경을 다 바꾸려고 그렇게 들어간 거였었잖아요. 그러면은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어느 정도로 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니엘 에버렛이 얘기한 건 내 어머니가 자살을 하셨다. 나는 이런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왜 바보같이 그냥 혼자 죽어? 자기 스스로 왜 목숨을 끊어?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바보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서양에서는 어머 너 너무 안 됐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기반이 다른 거였죠. 예.
선생님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어느 정도는 좀 안도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다니엘이 상당히 뭐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것이 우월하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받아들여라고 했다면 이 피다한 사람들에게 폭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서가 있는데 네. 그냥 무조건 어떤 문화 요소를 무조건 이식만 하면 부작용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이 책이 잠들면 안 돼. 거기 뱀 있어. 이렇게 동화책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이나 이런 되게 얇은 책인 줄 알았는데 496쪽이나 아우 이 얘기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데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 낯선 세계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소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른 책들도 한번 추천받아볼까요?
예, 이 분야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네.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예. 예. 라다크에 들어가서 라다크가 그 산업화되고 개발되는 과정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전통을 전통적인 질서,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게 왜 중요한 일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닭 이런 그 르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 이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된 미래를 네네. 통해서 그리고 임수진의 커피밭 사람들은요. 이런 분야로는 굉장히 드물게 한국 학자가 쓴 책인데요. 지리학자인데 코스타리카의 커피 농장에 직접 들어가서 네. 커피 농장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와. 근데 막 고생한 얘기만 쓴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꽃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통계 수치를 가지고 쓴 책하고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 책도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낯선 세계라고 했을 때 먼 곳에 있는 어떤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낯선 세계가 있거든요. 퍼트넘이 쓴 우리 아이들이라는 책은 빈곤층이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빈곤한 가정에서 빈곤한 그 결여된 환경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얼마나 어둡게 만드는가. 네. 그리고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왜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를요. 아주 여러 가정의 얘기를 추적 조사를 하면서 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낯선 사람 얘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사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책을 추천해 주고 계시지만 성인들이 읽어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잠들면 안 돼. 네. 거기 뱀이 있어를 비롯해서 지금 말씀 주신 오래된 미래, 커피밭 사람들, 우리 아이들 강추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읽을 책들이 정말 정말 많아져서 마음이 막 부자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잠시 2부 퀴즈 드리고 나서 다음 책들 만나보죠. 정미 씨.
네. 방금 전 읽었었던 책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이 책은 브라질 중에서도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피다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고 긴 강의 이름이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박혜니 선생님 보기 주세요.
1번 스쿨존, 2번 아마존.
네,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피다한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자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이곳은요. 1번 스쿨존, 2번 아마존. 정답 아시는 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박현희 선생님의 저서 이렇게 재밌는 책이라면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나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커피, LBH 교육출판사에서 국어, 영어, 한자가 담긴 속뜻 국어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녀시대의 노래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독산고등학교 사회교사인 박현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피다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곳, 세계에서 가장 넓고 긴 강의 이름이자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우 씨.
네. 1번 스쿨존, 2번 아마존.
네,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방송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북하우스에서 펴낸 이렇게 재밌는 책이라면 또는 아이루페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커피, LBH 교육출판사에서 속뜻 국어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눌 작품은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천천히 읽고 싶은 책이라고 평하신 책이에요. 바로 헬프라는 소설입니다. 선생님, 저는 원작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안 읽었고요. 네. 영화로는 너무 재미있어서 두 번을 봤어요. 예. 네. 영화로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저도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네. 원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서 읽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때로는 영화가 그렇게 좋은 책을 소개해주는 매개가 맞아요.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1960년대 초 미국 남부에서 인종차별을 겪고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그 이전까지의 소설과는 좀 다른 각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그 주목을 끌만한데요.
네.
일단 장점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아까워요. 막.
아, 예. 너무 빨리 책이 주니까.
예, 예. 예. 760페이지거든요. 1, 2권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네. 아까워요.
충분히 드실 만큼 많은 분량인데. 네. 아까워하신다.
맛있는 거 아껴먹을 때처럼.
네.
네. 1861년에 일어났던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100여 년이 흐른 1960년대에도 미국 남부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했다고 해요. 특히 1876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에서는 짐크로법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어떤 조항을 포함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정우 씨.
누구도 흑인 남자가 입원한 병동이나 병실에서 백인 여자에게 간호를 요구할 수 없다. 백인이 백인 이외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결혼은 무효다. 유색인 이발사는 백인 여자나 소녀의 머리를 손질할 수 없다. 책임 관리자는 백인을 묻는 장소에 유색인을 묻을 수 없다.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 간에는 책을 돌려볼 수 없고 처음 읽은 인종이 계속 본다.
1965년까지 미국에서 시행이 됐었던 짐 크로법에 대해서 지금 정우 씨가 읽어줬는데요. 사실 선생님 1965년이라면은 오래지 않은 과거예요. 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런 그 철저하고도 비인권적인 인종차별이 얼마 전까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소설에도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요?
그렇죠. 이제 흑인 가정부들의 눈을 통해서 이들이 겪은 여러 가지 폭력,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백인 어떤 백인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폭력을 당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잘 아시다시피 KKK단의 테러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라든지 하는 것들이 책에 이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 그 뉴욕 뉴올리언스에서 뭐 재즈에 대한 네. 책 보다가요.
예.
이 시기엔 아예 공연 자체 근처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헬프라는 책 굉장히 저도 선생님 책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네. 되게 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전에 짐크로법에도 뭐 백인 흑인 엄청 나눠져 있잖아요. 흔히 소설의 구성 단계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누었다면 이 헬프 이 소설의 발단에서 구체적인 갈등은 흑인 가정부의 전용 화장실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편견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 믿어버리는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배경이 되는 백인 사회에서는 흑인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옮으면 백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이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를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유포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흑인 가정부용 화장실을 별도로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흑인 가정부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너는 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우리와 떨어져.
너는 불결해. 예,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예.
좋게 그냥 전용 화장실 하나 해줄 테니까 거기 뭐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좋게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소설에서도 말은 우아하게 그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야기가 됐었던 문제로 시작해서 일이 전개가 됩니다. 헬프의 모든 이야기가 1인칭이라고 해요. 소설 속 나로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3명인데 어떤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나요?
예, 그 아이빌린, 미니 그리고 미스 스키터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아이빌린하고 미니는 흑인 가정부입니다.
어허.
미스 스키터는 기자가 되고 싶은 백인 여성이에요. 대학까지 나온 여성이지만 미국 남부는 흑인만 차별한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심해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의미 있는 글을 쓰고 싶어서 흑인 여성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터뷰에 처음으로 협조해 준 게 아이빌린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서 아이빌린이 이제 미니를 데리고 와서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야기가 서서히 전개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이게 어떤 3인칭 화자가 아니라 각자 1인칭으로 얘기되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작가의 생각을 그런 소설 형식에도 반영을 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미스 스티키는 흑인들의 시각에서 본 흑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온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이빌린과 함께 다른 가정부들을 설득하게 됩니다만 다들 거절해요. 남다른 상처가 있는 미니에게도 얘기를 해보는데요.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바로 이 장면을 여성들의 목소리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마침 헬프의 주인공 세 분이 오셨네요. 네. 박현희 선생님께서 아이빌린을, 남정미 씨가 미니, 그리고 구영희 아나운서가 소설 속 화자인 미스 스키터 역할을 맡아서 낭독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색인이 왜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니가 의자를 밀며 일어선다.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요? 당신들 백인이.
나는 아이빌린을 쳐다본다. 유색인이 내게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처음이다.
미니, 여기서 우리가 작업하는 건 같은 목적을 위해서야.
아이빌린이 말한다.
우리는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도대체 그게 뭔데요?
미니가 내게 말한다.
내 이야기를 송두리째 털어놓게 해서 나를 궁지에 빠뜨리려는 건가요?
미니가 창문을 가리킨다.
매드거 에버스, 여기서 5분 거리에 사는 미국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간부집 차고가 간밤에 날아갔답니다. 그저 말을 했다는 이유로요.
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그리고 천천히 말한다. 우리는 당신의 관점을 알리고 싶어요. 당신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요. 우리가 여기 현실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법을 개정해서 당신의 가정부에게 좋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건가요?
잠깐만요. 내가 말한다. 법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태도에 대해 말하려는 거예요.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맥레이 여성복 가게에서 무심코 다리실을 잘못 썼다가 당한 꼴을 잊으면 그들은 내 집에 총을 겨눴다고요.
방 안에는 여전히 팽팽한 침묵이 흐르고 선반에 놓인 갈색 시계만 제깍거린다.
꼭 하지 않아도 돼, 미니.
아이빌린이 말한다.
마음이 바뀌었으면 안 해도 괜찮아.
미니는 천천히 경계하듯 다시 의자에 앉는다.
해요. 다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심심풀이로 하는 놀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캐슬린 스토킷의 장편 소설 헬프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 중에 보면은 흑인 가정부들이 용기를 내잖아요. 이 대목에서 저는 막 마음으로나마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특히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일인데요. 그래도 결국 원고는 완성이 됐고요. 가정부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판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면은 선생님 그때부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중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원고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내 얘기지만
네.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것은 작가도 어찌할 수 없는 자체 힘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덕분에 여기서 그 민이나 아이빌린 같이 자기 얘기를 털어놓은 흑인 가정부들도 안전할 수 있었어요. 이제
오히려.
대중들이 흑인 가정부가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짓을 하면 그 짓을 한 백인이 자기라는 걸 밝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입을 딱 다물었던 것도 이 책이 대중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정말 주목보다도 펜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책이 바로 이 헬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실제 작가인 캐슬린 스토킷이 헬프를 쓰면서 좀 많이 두려웠나 봅니다. 책 속 작가의 말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하네요. 헬프에 대한 내 감정도 매우 모순적이다. 흑인과 백인 여자들 사이의 경계에 대해 내가 너무 많이 말한 것은 아닌지 두렵다. 너무 조금 말한 것이 아닌지 그것 역시 두렵다. 아하. 하지만 이것만은 확신한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네. 지금 캐슬린 스토킷이 쓴 것처럼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시작하는 거 말이에요. 그 편견을 줄이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실제로 이 작품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네. 아이빌린이 그 자기가 일하던 가정의 가정부에서 이제 쫓겨나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다. 굉장히 절망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는 평생 자기 편견의 감옥에 갇혀 살겠지만 나는 이제 자유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속 시원한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예, 그렇죠. 예. 편견을 가진다는 건 스스로가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나와 다른 누군가를 사실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정말 인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대목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근데 이 헬프처럼 선생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책 이런 또 다른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어떤 사회적 약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여성이 있을 텐데요. 네. 뭐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서는 이갈리아의 딸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남녀가 완전히 뒤바뀐 사회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예, 진짜 재밌죠. 예. 그래서 아주 이런 그러니까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설이에요.
네, 남자가 아기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생리를 하면 막 축하해주고 막 거들먹거려요. 생리를 못하는 남자들은 막 여자를 부러워하는 네.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네네. 꽃 달고 살아남기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아, 머리에 꽃을
달았군요. 저희가 흔히 아는 꽃단
예, 그 바로
여자.
그 꽃단 얘기, 예, 네. 꽃단 여자 얘기입니다. 예, 꽃단 여자가 꽃단 여자를 둘러싼 얘기인데 그거를 뭐 이렇게 병으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걸 이 사람은 볼 수 있고 나와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들려준다는 점에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정말 신선하네요.
예, 숨은 노동 찾기는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만나지 못할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교에 선생님만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면. 그러나 예를 들면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청소노동자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숨겨진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미스 스컷이 이 시대에서 썼다면 어쩜 이런 책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으십니까? 헬프를 비롯해서 이갈리아의 딸들, 꽃 달고 살아남기, 그리고 숨은 노동 찾기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입니다. In Our Small Way. In Our Small Way 마이클 잭슨의 노래였습니다. EBS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함께하고 계세요. 자칭 타칭 독서 클럽 전도사 박현희 선생님의 추천 작품이 이제 두 권이 남아있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과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의 명저죠. 총균쇠. 이거 한 권씩만 해도 두 시간인데.
엄청나죠. 예.
큰일 났네요. 선생님. 예. 어떤 작품 먼저 만나요?
우리가 막 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먼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513년에 쓰여졌으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긴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은 고전이죠.
네.
마키아벨리가 현실 정치 속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해박한 고전 독서. 를 통해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네.
이 책이 사실은 마키아벨리의 일종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서 쫓겨난 다음에 메디치 가문에 내가 이토록 훌륭한 인물이니 나를 다시 기용해서 쓰면 이것이 메디치 가문에도 피렌체에도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쁜 분들이 읽으셔야 되니까 너무 길게 쓸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짤막하게 훌륭한 군주란 이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필생의 지식을 다 총정리해서 한 아주 정말
대서사, 눈물, 예, 자소서,
눈물, 네 눈물로 쓴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자소서를 잘 읽었을까요?
그 자기소개서를 또 드리기 위해서 연줄에 또 연줄을 대서 네. 겨우 만났대요. 혼자 네네. 만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났는데 네. 그날 기록에 메디치는 선물로 받은 사냥개를 매우 흡족해했다고만 기록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군주론도 받고 사냥개도 받았는데 관심은 사냥개에 그렇죠. 간 거예요?
네, 당연히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네.
눈물이 없습니다. 네. 어떡하죠? 그렇게 잘 쓰여진 책이었는데 안 읽히면 그만인데.
맞아요.
그런 근데 그 마키아벨리즘 하면은 어떤 의미로 보통 쓰이나요, 선생님?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어떤 계략, 모략 이런 느낌의 용어로 네.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살아있으면 굉장히 억울해했을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예, 사실은 마키아벨리는 그러니까 뭐지 군주라고 해서 뭐 군주는 이러저러해야 한다라고 그 전에 얘기했던 뭐 인으로 다스리고 덕으로 다스려라. 이런 폼 잡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운명은 풍전등화고. 네. 예, 네, 현실을 바로 보라. 현실 속에서 외부에선 적들이 밀려 들어오고 안에서는 여러 국내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네. 전략을 잘 세우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해서 네. 이탈리아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이상론, 뻔한 얘기만 떠들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정말 과학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대책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제 아니, 그게 그렇게 오해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군주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이론을 담고 있는 것인데 뭐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오해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그런 오해를 이 시간 짧게나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주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게요. 정우 씨.
네. 운명은 맞서 견뎌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 위력을 드러내며 운명을 막기 위한 제방이나 둑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힘을 집중시킵니다.
선생님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사실 정말 운명이라는 게 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것이 거대한 강물줄기 같은 거라고 한다면 이 강물이 범람을 했을 때 어디를 칠 것인가 둑이 없는 곳을 치겠죠. 그러니까 운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역량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둑이나 제방을 쌓아서.
네네.
물론 그래도 더 큰 범람이 일어난다면 막을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둑이나 제방을 쌓아서 대비하는 편이 운명에 잘 맞서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 거죠.
아, 유비무환을.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 네네. 예.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했었던 게 왜 반인반수? 켄타우로스?
예.
켄타우로스 선생님?
왜, 예. 왜 막 혼자 뭐 다 하기 때문인가요?
아이고. 실제로 그건 마키아벨리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과거 이제 유럽 사회의 정신적 기본들을 거슬러 가보면 그런 반인반수의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진정한 제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인간의 면모와 네. 짐승의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럴 때 마키아벨리는 그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 짐승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의 면모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향을 좀 버무린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약간 막 빠져나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재치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이 군주론인데 바티칸에서는 군주론을 금서로 지정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생각해보면 권력이라는 것은 신이 내린 것이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아들이니까 네가 왕이다 뭐 이런
신의
거잖아요.
경지인 신의 건데 네. 마키아벨리는 감히 이렇게 하면 군주가 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것은 신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 권위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권력자의 최고의 비밀을 이제 대중들한테 누설해서 이제 그 가문에서 가문으로 전해지던 비급이 이제 인터넷에 유포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영업 비밀을 말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쾌했겠죠.
아, 네. 그러면은 선생님, 마키아벨리는 살아생전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마키아벨리는 살아생전에는 그런 학자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했고 결국은 끝까지 다시 등용되지 못하고 아주 외롭게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유언을 얼마나 절실하게 했을까요? 마키아벨리의 유언이야말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내용 정우 씨가 읽어주실까요?
누더기를 걸친 무리들과 천국에 있기보다는 고귀한 영혼들과 국가의 대사를 논하며 지옥에 있기를 원한다.
이 괜히 좀 이렇게 말라려고 그런 것 같아. 왜 나를 몰라줬나? 뭐 나중에 너네 후회할 거야.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현실을 마키아벨리는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라는 깨달음을 유언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군주론처럼 현실을 담은 작품들이 금서로 지정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금서의 역사는 따로 이제 책으로도 나와 있을 만큼 네.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은데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난소공.
예, 난소공. 예, 70년대 금서였습니다.
왜요?
빈곤층의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노동운동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죠.
네.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혹시 아기공룡 둘리 아십니까?
네, 그럼요. 알죠. 그럼요.
예, 그 귀여운 둘리도 금서였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왜요?
책이 있어요?
만화책이 있어요.
만화책
원래 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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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금서였냐 하면 어른에게 너무 버르장머리 없었던 일. 정확히는 금서가 아니라 금서로 지정시키려고 여러 건전한 단체들에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너무 웃겨요.
웃겨요. 네, 네, 너무 버릇 없는 네. 거예요. 근데
얘가 아저씨 막 이러면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서가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이유는 공룡이었기 때문에.
아하. 저는 그 이유가 더 웃기더라고요.
공룡이.
아니 그 공룡이라서 괜찮다.
건방져도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 네. 보면 아기 공룡 둘리에 보면. 고길동 아저씨를 도훈호하고 또치한테 소개할 때 인사해 내 애완동물이야.
네, 맞네.
고길동을 소개하거든요. 다행이네요. 둘리는 네. 공룡이라서.
공룡이라서 용서해준다. 그리고 또 어떤 책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국 책으로 보면 오지의 마법사도 금서였어요.
정말요?
그 이유가 또 이것도 되게 황당해요. 네. 뭐냐 하면 그 오지의 마법사의 그 팀을 이끄는 게 그 도로시잖아요.
도로시.
여자애잖아요.
네.
여자가 감히 팀장이 되다니.
이런
것이 그 당시 미국 남부의 정서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 금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전역에서 금서였던 건 아니고 미국의 특정 주들에서 금서였어요.
아우,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금서들이 딱 제 수준에 맞네. 아는 책이 나와서 너무 반갑네요.
아이고, 예전엔 정우 씨는 책 한 편도 못 봤겠네요.
그러게요. 맞아요. 지금 편하게 잘했습니다.
아니, 정우 씨가 네. 지금 좋아할 만한 책 한 권 남았어요. 이제 네네. 부지런히 만나봐야 네네. 되는데요.
네?
오늘 끝으로 청소년을 위해 추천해 주실 책 총균쇠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13,000여 년에 걸친 인류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책인 거죠?
그렇죠.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인류 역사를 책 한 사실 그러니까 인류의 발생부터 지금까지를 책 한 권에 다뤘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역시 책이 두껍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두꺼운 책이 나와서. 예,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런 발전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왜 그 인류 발전이 대륙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을까? 하필 유럽인들이 총균쇠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왜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켰을까? 발전 정도는 왜 다를까? 이것을 아주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책은 그 다이아몬드의 친구, 뉴기니인 친구가 알리가 네. 다이아몬드한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왜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낸 화물, 그러니까 물질 문명을 그렇게 부르나 봐요. 화물을 우리 뉴기니 사람들은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진짜 왜 그렇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으로 써내려간 거죠.
네. 네. 뭐 서울대 대출도서 1위다 그래가 우우 하고 한꺼번에 그 붐이 인 적이 있어요.
예.
인상적인 것이요. 그 두꺼운 책을 딱 펼쳤는데 첫 페이지에 친애하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제리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우리에게 쓴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볼까요? 정우 씨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좁고 긴 지리적 특성, 황해라는 자연의 장벽, 그리고 땅덩이 대부분이 중국보다 북쪽에 위치한 기후적 장벽으로 인해 별도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또 한국을 둘러싼 세계 유례없는 풍부한 어장과 해산물을 지닌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토기 문화와 정주불악을 이룩했던 선사시대의 인간 사회를 부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 잘 융합되어 있는 섬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학의 기본적인 사실은 강대한 이웃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어떻게 해서 독특한 문화, 언어, 민족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사실이지만 지리적 조건은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나의 한국인 친구들이 인간의 창조성과 한국인의 천재성이 담긴 위대한 기념비인 한글로 기록된 역사와 지리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한량 없으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고마워요.
아니 뭐 김연아 선수 금메달 딴 것 같은 막 이게 오네요.
그 총균쇠의 작가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드리는 편지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총균쇠가 호응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우리 한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네요. 다이아몬드 박사는 유럽이나 뭐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도 부록편에 해당되는 내용에 보면
네.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상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한국 문화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나는 주장이 반론을 받는 게 뭐냐 하면 그러기에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이 너무 떨어진다. 왜 언어적인 유사성이 약간 비슷하지만 그 문화가 건너갔다고 하기엔 너무 떨어진다라는 반론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전율을 느낄 만한 그 해석을 여기서 발견을 했는데요.
네.
뭐냐 하면 그 당시 일본으로 건너갔던 한국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한국어는 그렇죠? 고구려 신라 백제 여러 있었겠죠. 언어 쓰였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주류 한국어가 변화한 거죠. 한국에서도.
네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식으로 변화를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일본으로 간 게 맞는데
네.
단지 두 언어가 서로 다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유사성이 떨어진 것이지 이게 그 서로 문화가 관련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런 얘기해 주시니까 제로드 다이아몬드의 책을 더 많이 읽고 싶습니다. 제로미 다이아몬드 박사의 3종 세트도 같이 소개해 주시죠.
예, 제로드 다이아몬드인데요. 이제 3종 세트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총균세 말고도 문명의 붕괴 그리고 제3의 침팬치 이렇게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총균세 한 권만 읽기에도 굉장히 버겁지만 틀림없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저자의 또 다른 책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제3의 침팬치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인류가 어떻게 지내어야 하는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문명의 붕괴는 각 문명이 어떠한 이유로 붕괴되어 간가를 보면서 현대 문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총균쇠 다 읽고 나서 노동의 종말 또 뭐 소유의 종말 육식의 종말 문명의 붕괴 제3의 침팬지 전부 다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총균쇠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책이잖아요. 어떤 점에 유의해서 읽으면 좋을까요?
책이 굉장히 두꺼우니까 일단 겁을 먹지만 이 두꺼운 책의 좋은 점은 충분히 설명할 지면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네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그냥 급하게 받아들여지지 말고 그냥 읽어나가고 특히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은 이 논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치밀하고 재미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는 이렇게 반론하겠지? 거기에 대해서 난 이렇게 말할 거야. 어허. 이런 연쇄가 계속 이어지니까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지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도 매우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읽으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네. 보면 뭐 거의 800페이지 금방 넘어갈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권의 재미있는 책들 좀 숨차게 만나봤는데요. 설날 특별 손님인 성우 최정우 씨.
아, 네네.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제 IQ가 한 1 정도 올라갔는데 1도 정도 1도 향상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정미 씨는 서평가로서 만난 오늘 책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라면 어떠셨습니까?
아, 뭐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라면 올해는 독서의 꿈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책을 먼저 집어드는 것부터 한번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선생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 책을 읽겠다고 마음먹어도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되지? 좀 막막해하다가 작심삼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책이 좀 무겁더라도 네. 늘 가까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구장은 안 되는 거죠?
네. 가방에 꼭 넣고 다니시면서 네. 수시로 꺼내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책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해서 내가 책을 못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책을 읽던지 100%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100% 기억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이 책은 내게 너무 어렵고 나는 책을 못 읽는 사람인가 봐. 아니죠. 그중에서 내가 건져낸 것만큼 읽은 겁니다.
네네. 네.
잘 모르겠는 건 다음번에 인연이 닿아서 또 읽으면 되는 거고요.
네. 아, 우리 선생님 네. 끝까지 유혹해 주시네요.
오늘
네네. 네. 오늘 재미난 책 이야기 깊이 있게 들려주신 박현희 선생님 그리고 멋진 목소리로 재미를 더해준 성우 최정우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미 씨 2부 퀴즈 정답이요.
피다한 부족의 보금자리가 있는 곳은 2번 아마존입니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2월의 첫 번째 토요일인 다음 주에는 경제로 읽는 교양세계사라는 책 준비했습니다. 28년차 경제기자이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형규 위원과 함께하게 됩니다.
저희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U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네, 정미 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은 시간들 여러분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신문희의 노래 아름다운 나라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